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사는 길 또는 우리 개인이 성도로서 사는 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었고요. 그 이유는 우리를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신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죄의 종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가 사는 길이 뭐냐,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주 첫 주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비슷한 말씀을 강조하며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똑같은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 가운데서 3절과 4절, 5절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솔라 스크립출라, 오직 성경 말씀 중심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굴에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삶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너희가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은 사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분부하시고 당부하시고 훈련시키신 그 모든 말씀을 너희들도 너희가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 이 삶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의 끈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도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신명기 4장에 가보면 모세를 통해서 일러준 규례 법도 듣고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하기 전에 오늘날까지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들만 생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내 말은, 그러니까 천지는 다 사라져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교회가 살아남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말씀이 살아있는 한 서울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 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은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정말 430년 동안 살았고 그것도 300년 넘게 또는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인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야 했고 그들의 모든 풍습과 관습과 뭔 예절을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익혀서 거기에 맞게 살아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아직도 말씀을 주시기 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몸으로 사실은 익숙하게 젖어있는 것은 이집트의 풍속이었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규례 법도 이것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좀 가혹한 것 같다고 보아져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첫 새신자가 교회 등록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또 새신자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시킬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주일날 낮 예배도 잘 참석해야 되고 저녁 예배도 오셔야 되고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매일 가정에서 가정 예배 하셔야 되고 뭐 십일조 생활도 해야 되고 뭐 해도 이런 거 요구할 때 사람들이 아이 너무 힘들다고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선 처음이니까요 그냥 주일날 예배 낮 예배만 한 번만 오시든지 뭐 하고 이렇게 뭐 점점 가면서 뭐 익히라고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왕창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질려가지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다녀야 되는 이 백성들에게 야, 너 이집트의 풍속 따르지 마. 그 단 한 가지도 이집트의 풍속은 아예 생각지도 말고 따르려고 하지도 말. 그 몸에 사실은 익숙한 건데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그냥 몸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건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집트의 풍속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죠.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내 말대로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산다. 이게 생사 문제에 걸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칠 때 사실 이 부분을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인데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기 때문에 세 살 때 행동하던 모습들이 여든 살에도 계속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혀를 차면서 무철은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세 살 때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지면 이집트의 풍속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 죽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그것은 다 깡그리 잊어버려라. 그걸 완전히 옛적 일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새로운 일 내가 너희 앞에서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새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사실 우리 인간의 습관이 뭐냐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해요 안 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자꾸 현재의 어떤 모습들을 비교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는 녀석들은 항상 아유 이집트 땅에서 배부르고 등따스게 먹을 거죠. 비록 종살이는 했어도 그래도 굶어 죽진 않았지만 이 광야에 나와서 뭐 물도 없잖아. 먹을 것도 없잖아. 고기도 못 먹잖아. 이렇게 늘 불평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노예로 살았던 게 좋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당장은 좋은 것 같아서 출애굽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임하게 되면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것, 또 재리의 염려로 뭔가 유혹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밭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생사 문제다. 내가 조금 지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참고 견뎌야 산다라고 하는 게, 먹을 것이 좀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견뎌봐라.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듯이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지 않는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동식물들조차도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참아봐라.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야, 너 이집트의 풍속 따르지 마라. 야, 이거는 그냥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더군다나 야고보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세상과 짝하는 거, 세상과 벗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배은망덕한 길을 가면 되겠는가?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면 되겠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봐도 나한테 정말 내가 죽을 고비에 있는데 그것을 나를 건져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필 수 있는 것까지 왔다라고 할 때 나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배은망덕하면 안 되잖아요. 의리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 또 의리를 좋아하는데. 근데 하물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의리는 사실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 필요한 것이지 죽어서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죽어서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어서가 더 큰 문제라 이거죠.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거지만 죽은 다음에 세계에 펼쳐질 세계는 영원한 세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일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하는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인생만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부분을 장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다. 만약에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듣고 자꾸 그것에 조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뭐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는 것은 원수는 죽여야 되지 뭐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길을 가지 않고 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는가? 사실 저는 뭐 교회사를 공부한 학자 입장에서 교회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보게 되면 뭐 인생의 문제, 교회 개인의 문제든지 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서 읽어보고 지나가십시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갔는가? 또 성도 개개인의 삶이 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정말 슬픔을 당하고 좌절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가? 물론 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왜 사람들이 이렇게 흑암에 거하고 어둠이 깔려 몰려오고 정말 죽음의 그림자 그늘에 앉아 있게 되고 공고한 일을 겪고 뭔가 매여서 그냥 종노릇하는 이 쇠사슬 매여있게 살게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서 내가 부모님 말씀대로만 순종을 잘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꼴은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렸을 때 부모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우리는 다 뭐로 받아들이냐면, 아유, 그만 좀 해요.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들어요. 뭐 이래가면서 잔소리로 여기고, 아, 그냥 무시하고, 아유,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소리 해요. 뭐 이렇게 이제 오히려 핀잔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들으면 그래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을 거고, 부모 말대로 했으면 내가 그래도 좀 더 나은 길로 갈 텐데 내 마음대로 했다가, 아, 내가 이런 낭패도 겪고 저런 낭패도 겪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했듯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그야말로 말씀에 올가매가지고 너희 오고 안 하면 그냥 너 죽도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불편부당함을 위한 겁니까? 유익을 위한 거예요.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다 행복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행복, 부부간의 행복, 부모 자식간의 행복, 사회생활의 행복, 모든 교회생활의 행복,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이야기할 때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 네가 조금 힘든 거, 네가 이거 지키는 것이 너한테는 고통스러운 것이 혹 될는지 몰라도 이것대로 하기만 하면 너는 잘될 수 있어, 너 성공해, 이런 거. 근데 부모가 사실은 그렇게 해도 보장하기도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내다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게 될지 하나님은 다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에게 준 규례, 법도, 명령, 이거 너희를 올가매가지고 너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나한테 완전히 노예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었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8장에서도 사실은 너희가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유행이나 풍속 관습을 조차서도 안 된다, 규례를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내 규례, 내 법도, 내 율례를 듣고 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함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영이시지 죽이는 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죽을 길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죽을 길을 자꾸 찾아. 그러니까 정말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자꾸 앉으려고 하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일을 우리 스스로.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게 내가 자유로운 길인 줄로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현대인답게 정말 문화인답게 사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인들의 사고 방식도 자꾸 이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세상의 그 흐름에 잘 맞춰서, 그래서 교회들도 요즘에 보면 뭐 파라다임을 바꿔야 된다,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교회만 안 변한다 이야기하면서 자꾸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가는 그런 교회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많이 그런 쪽으로 나갔어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사실 국민일보 어떤 그 사회학자가 쓴 글에서 본 것이 뭐였냐면, 앞으로 21세기가 21세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는 두 가지 종류 교회가 살아남을 거다 하면서, 하나는 철저하게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가는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가는 교회, 이 두 가지 교회가 살아남을 텐데, 근데 마지막까지 승자는 누구겠는가? 독자,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성경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민감하게 나가는 교회는 세상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너무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이 실용주의 이런 이게 너무 지금 교회 안을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별 희한한 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저는 합동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합동측 통합측도 사실은 많이 지금 복음 진리에서 성경 말씀에서 이탈했지만 우리 합동측도 마찬가지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어떤 목사님은 약간 주일마다 이 예배당이 바뀌어요. 예배당 장식. 난 그런 돈이 있으면 정말 다른 데 쓰지. 주일마다 예배당이 반 하루는 야구장 모습으로 바꿔놓고 그래서 목사님이 야구 유니폼 입고 와서 설교. 아니 뭘 그. 또 뭐 하루는 또 성탄절 때는 뭐 성탄주일 때는 뭐 예수님인 그 뭐 임하시는 그런 광면으로 또 바꿔놓고 자기가 또 동방박사 모습으로 바뀌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또 그 입성하는 뭐 이런 막 호산나 올리브 나무 잎을 떨어서 한다면서 그런 장면으로 만들어놓고 실제로 낙타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나귀를 끌고 왔어요. 나귀를 끌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그 목사님이 강단에 나귀를 타고 입성해서 나귀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따라 나 이거 이래는 바람에 목사님이 딱 바닥에 떨어진 아니 무슨 교회 예배가 무슨 쇼장에 쇼하는 데냐 이게 버라이어티 쇼하는 데도 아니고 나는 그런 목사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합동측 보수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근데 그런 목사를 징계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크다고 징계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사람들을 좋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계속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출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타 스크립출라도 이야기하는 전적으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은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PCUSA 교단에서는 이렇게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바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잘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은 교단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뭐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별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교묘히 바꿔놨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의 모든 성경은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하나님의 정황무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 인간이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내 규례라고 이야기했지 뭐 모세의 가르침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내 율법 내 명령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람 들이 뭐라고 바꾸냐면 이제 이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정황무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하나님 말씀 중에는 영감된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된 모든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는 영감된 말씀도 있지만 영감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영감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감된 말씀만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보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근데 그 이유는 그럼 누가 그거를 판단하느냐? 결국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권한이 없고 우리의 권한과 의무는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권한이고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이 돼야 되지. 이 말씀 중에는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것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것이나 똑같다고. 정녕 네가 이 선악과를 따면 정녕 죽느냐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너희가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꾸 이 진리보다도 일리 있는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이 자랑을 일삼는 세상의 유행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교회가 세상 것 끌어들여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코웃음 치는 것이 되죠. 가장 교회가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잘 섬기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성도가 뭔지 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근데 많은 요즘에 교회들이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 무슨 세상을 섬기는 교회, 주님께서 교회를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주었다고 저는 생각하니,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충실할 때 세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섬김은, 우리의 섬김은 그 이 보수적 불신자들의 섬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섬김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그 캘커타에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서 좀 충격을 받은 게, 정말 뭐 훌륭한 수녀님이시다라고 하는 건 뭐 좀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그분이 얼마나 그렇게 참 사랑의 자비의 모습을 보였느냐, 그것에, 그것도 도전이 되긴 했지만 더 충격받은 것은 이곳에서는 복음을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써놨더라.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 자비의 집을 만들고, 정말 봉사하고 하는 이 부분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놓은, 그러니까 그분의 강조점은 그냥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저들이 뭐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마을에서도 정말 어렸을 때 보면 사랑 많으신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사랑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물론 노골적으로 입만 열어서 뭐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꼭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을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한 말을 보게 되면,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디발이 보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전도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은 없지만, 보디발도 보았고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그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여준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예수 믿는 것을 못 보고 사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나 들은 이야기예요. 같은 직장을 20년 넘게 다녔는데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성도인지를 최근에 알았다. 아니 한 직장에 20년 넘게 다녔는데 이 사람이 성도인 것을 또 더구나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것을 최근에 알았다. 그 직장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좀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것도 보고 행동하는 것도 보면 냄새가 안 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향기가 없는 모습을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이 정신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솔라 스크립출라, 토타 스크립출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성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은 오직 성경 말씀뿐이다 라고 하는 웨스민스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이 실행되어야 그것이 성경 중심의 교회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 자녀들이 있죠? 몇 명 있습니까? 셋. 그다음에 그 뒤에 계신 권사님에게도 자녀들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뒤에 계신 권사님의 자녀가 여기 앞에 있는 권사님 말을 들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 뒤에 앉은 권사님의 자녀도 여기 앞에 있는 권사님의 자녀도 그 엄마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길렀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양육했고 내가 너의 어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이거 외에는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명확하게 갈라놨어요. 둘을.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근데 그것은 뭘로 아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겸허하게 반성을 해봐야 되는데 내 가정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갔는가? 내가 자식 교육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 왔는가? 내가 사업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했는가? 내가 대인 관계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했는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 말씀으로 판단하는 이 사고 방식을 기르지 않으면 너희가 말씀대로 듣고 짓게 행하면 산다. 이 부분에서 다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들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아놈이야. 불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목사 노릇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순종하지 않고 행하도 귀신 쫓아내는 일,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도 모든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거짓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 보여지는 한 가지 결핍이 뭐냐? 진리의 사랑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에 매여서 사는 것이 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크고 화려하고 많아 보이는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판단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이 부분, 당대에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이 무진장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사는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2020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이 세상 풍속을 본받았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버리는 일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랐던 일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 상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일. 제가 먼저 한번 와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결혼을 몇 살 때 해야 되는 것이냐, 자식을 몇 명 낳을 것이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정말 언제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자녀를 어떻게 몇 명이나 낳을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키울 것이 옳은 것인지,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는 일 방법, 이 모든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것은 다 오직 성경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들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뭐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이 더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하나도 해도 당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오른손을 들고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직 법대로 경계하는 자, 그자만이 금메달을 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 또한 성경 중심의 교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 중심의 삶, 또 성경 중심의 삶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온 땅에 드러내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